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내일도 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래층에 우리 대청진 연합 진대의 주관으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병을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저도 일부 마치고 내려가서 받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체면 차리지 마시고 그런 기념품들은 좀 하나씩 모아두는 것 굉장히 좋은 추억이 후회될 겁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 선교지 다니면서 또 사용해도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석절입니다. 짧지만 안에 참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한절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지난 시간은 주로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측면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은 동격으로서 그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타락은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만물이 신음하는 전체적인 타락으로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한 구절만 자막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첫 인류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실낙원이 된 거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 결과로 만물이 부패를 하는데 타락을 하는데 만물이라 함은 인간만을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창조의 세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땅도 신음을 하고 이 세상을 보면 그런 타락의 결과로 역사마다, 시대마다, 또 우리 현실에도 보면 곳곳에 뇌관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인류와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짐승들도 사나워지고 서로가 독을 품고 산일이 일어나고 빼앗는 게 일어나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 안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구토가 날 정도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노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당정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 이데올로기 충돌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젠 전쟁의 양태도 바뀌어서, 무차별,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시체가 되어서 거리에 나뒹구는 더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막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즉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죠?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딱두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함께 탄식 속에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그 탄식과 고통 속에 구속받은 우리까지도 완전한 속량과 구원을 기다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 하면 인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 영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과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제 오늘 그 얘기가 3절 속에 논리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죠. 18절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앞을 보십시다. 간단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만물의 탄식과 고통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기다리는 속량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제시한 수단이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긴 교양과목 듣는 장소도 아니고 여기는 마음의 위로를 받는 현장이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아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설립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그래도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것은 우리의 그냥 위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작아 보이는 사역과 직분이라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말릴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너 다시 태어나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목회를 할래?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심보예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첫째 힘든 게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요. 이게 자격도 안 되는 게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교회가 갖는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가 감추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들놈은 힘들기 때문에 말릴 것 같고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저는 또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여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를 오늘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했죠? 머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논리적 순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근거요, 원리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창조, 재창조. 첫 창조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고치고 회복하고 수선하는 개념이 아니라 몽땅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개선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여지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설교 시간에 빌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같이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됐죠? 머리가 됐어요. 머리. 그럼 몸은 당연하게 누구의 지위 아래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질서입니까? 머리의 순복 아래 철저히 지배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놀라운 얘기 하나가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지배 아래 뜻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하게 100% 펼쳐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또 누구의 머리가 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근데 어디서 삐그덕거리고 있죠?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100% 구현해내고 실현해 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골로새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용어입니다. 충만.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배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원 근거요 근본인 하나님의 이해와 의도와 계획을 그대로 실현해내기 위한 무슨 역할입니까? 예수님은 브릿지 역할이에요. 중간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만이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되는 몸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충만히 움직이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단번에 척 가지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은 안 살아요. 살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회개한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컵을 들려면, 어떤 무거운 무게를 들려면 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워가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 그렇죠? 근육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은 하나님이 근육을 기도하면 붙여줍니까? 너 기도 한번 하면 한 겹을 더 씌워주고, 일주일 기도하면 일곱 겹줄 근육을 씌워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육은 키우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줄넘기부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바벨을 들어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고된 훈련을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줄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벨도 안 들고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와서, 하나님, 제가 이 역기를 좀 들고 싶은데 제가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좀 주시옵소서. 전부 이런 식이었다고 말이에요. 근육을 붙이는 거는 훈련과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온전한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온전한 몸이 되도록 지금 훈련과 연단과 인내와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향해 가고 있죠? 충만이라는 과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분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을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버지께서는 모든 뭐로 예수 안에 거하세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세요. 이제 요 표현 때문에 이 당시에도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환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총 주제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 하면, 자, 어떻게 올까 고민하다가 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 시골 청년 하나를 점찍었어요. 아, 저 청년이면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 요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런 이단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청년을 택했지만 그 청년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청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 원리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 21세기 그리스도는 누구를 점찍을까 하다가 하나님과 직통을 한 바로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50명. 미쳤어, 미쳤어. 한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가 50명이 넘는데요. 주로 저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거기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논리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충만이라는 개념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시에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양성.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의도와 뜻과 계획이 100% 실현되고 순종되어지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충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지와 계획과 뜻을 충만하게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금년 이 선교 일정 주제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바로 여기서 채택을 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대케 하리니. 이 창대케 한다는 말이 사실은 선교적 언어입니다. 충만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간단해요. 아직 온 역사와 온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피를 토해내고 살인을 부르고 서로를 죽이고 타락한 증상들이 역사마다 세계를 뒤집어 엎어왔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생명과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이상은 뭘 해야 될 과제가 있을까요? 그 어둠의 땅을 다 죄를 걷어내고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충만케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신다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독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 것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자막으로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죠?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을 만들었나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평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우리를 새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 것을 만드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사실은 1차적인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등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 자리가 그랬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목사의 직보다 장로의 직보다 집사의 직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놀랍게도 있었네요. 그 직분의 이름이 뭡니까? 화목자. 그 첫 번째 순종의 열매와 현장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어둠의 땅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 창대케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충만케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제국이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치로도 이 가치보다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특새를 통해 새벽을 여는 분들이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제일 먼저 가까이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소통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에 소통 안 되죠?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의 문제와 자존심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되는 현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죠? 여러분, 이 MRI로 뇌를 검사해 보면 정말 실보다 가는 간단한 혈관이 수없이 엉켜 있는데, 저보고 선생님, 여기 하나만 고장나도요, 사람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자꾸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이 겨울 같은데 잘못 힘쓰면은 그게 좁으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손을 못 쓰고 걷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먼저는 머리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인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과 의도와 뜻이 충만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인 까닭에 그것이 비록 더디고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 완성지까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소통하는 삶, 순종되어지는 선교적 제자로서의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4일간의 새벽을 위해서, 이어지는 겨울 선교를 위해서, 또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충만히 순복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은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제목을 써서 나오시고 또 자녀를 기도받고 하고 싶은 분들도 서슴없이 나와서 또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분들도 서슴없이 나와서 또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